보통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쓰여진 고대 문서를 떠오를 때면, 박물관 유리 진열장 너머에 있는 되게 바래고 부서지기 쉬운 종이 조각을 상상하곤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텐데요.
네, 그렇죠. 막 온도랑 습도가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에서 그냥 눈으로만 경건하게 봐야 하는 그런 죽은 유물 말이죠.
맞아요. 역사적 가치는 있겠지만, 오늘 당장 우리가 출근해서 겪어야 할 직장 내 갈등이나 그 뉴스를 켤 때마다 쏟아지는 분열된 세상의 문제들이랑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텍스트로 여기기 쉽거든요.
네, 굉장히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죠.
근데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이 문서를 단순히 오래된 종교 경전이 아니라 지금 당장 꺼낼 쓸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리더십, 소통, 그리고 갈등 해결의 약간 마스터 클래스 청사진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봅시다.
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바로 그 박물관의 진열장 유리를 깨고 이 고대의 지혜가 품고 있는 생생한 맥박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출처 자료는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로마서 15장 13절에서 33절 강해 녹취록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자료죠.
이 기록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어떻게 그 당시 인종과 문화가 철저히 쪼개진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는지 그 놀라운 궤적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그냥 지루한 신학 강의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죠. 이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던지는 함의는 생각보다 훨씬 도발적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는 당대 가장 견고했던 장벽들을 완전히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작업의 동력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여기서 키너 박사는 저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과의 대화를 인용하는데요.
아, 몰트만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희망이라는 단어에 뭐랄까, 오염된 의미를 걷어냅니다. 현대인들에게 희망은 사실 그저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막연한 낙관주의나 뭐다잘될 거야 식의 자기암시에 가깝잖아요.
그쵸, 약간 막연하죠.
하지만 성경적 희망은 단순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기대이자 그분의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굉장히 역동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트레비 분수에 동전 던지면서 막연히 행운을 비는 그런 동전 던지기 소원 빌기가 완전히 아니라는 거군요.
네,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그 확실히 결제까지 다 마친 중요한 택배를 배송조에 앱 켜놓고 기다리는 상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 도착할지, 뭐 비가 와서 하루 이틀 지연될지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네, 그 물건이 내 손에 반드시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있죠.
맞아요. 100%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기다림의 과정이 바로 이 로마서 15장이 말하는 핵심 메커니즘과 연결되는데요. 바울은 이 희망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 그리고 평화와 맞물려 돌아간다고 설명해요.
택배가 오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아니까요?
그쵸?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불안이나 초조함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로 채워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억지로 감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내면에서 작동하는 아주 강력한 영적 엔진인 셈입니다.
우와, 강력 엔진?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 엔진을 장착한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바울은 단순히 열정에만 찬 돌격대장이 아니라 극도로 정교한 감성지능, 즉 EQ의 소유자였더라고요.
네, 바울의 수사학을 보면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 때막 윽박지르고 가혹하게 책망하는 대신에 되게 부드럽게 권면하는 방식을 택했잖아요. 이게 현대의 직장이나 분열된 사회에서 리더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고대 로마 사회의 소통 방식을 좀 봐야 하는데요. 고대 도덕주의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는 수사학적 태도를 두고 두 가지 극단이 있었습니다.
어떤 극단이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 아첨이 하나 있고요.
네, 아첨.
다른 하나는 상대방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뼈아픈 진실을 그냥 직설적으로 꽂아버리는 담대함이었죠. 철학자들은 종종 이 담대함을 미덕으로 여겨서 사람들을 되게 거칠게 비판하곤 했거든요.
아, 팩트 폭행 같은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이둘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냅니다. 진실을 말하되 그 진실이 상대방을 파벼하지 않고 오히려 세워주도록 만드는 기술인 거죠.
이거 직장 생활에 대입해보면 확 와닿네요. 예를 들어서 팀원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엉망일 때 무조건 수고했어요, 완벽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건 팀을 망치는 아첨이잖아요.
네, 그건 아첨이죠.
반대로 회의실에서 도대체 일을 이따위로 합니까? 이렇게 면박을 주는 건 고대 철학자들이 말한 담대함일 수는 있는데 관계를 박살내고요.
정확합니다. 바울의 방식은 비유하자면 그들의 셔츠가 지금 심하게 구겨졌다는 걸 말해줘야 할 때 먼저 당신들은 이미 선한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아, 셔츠 구겨졌다고 바로 지적하기 전에요?
네, 그들의 존재 가치를 깊이 인정해주는 시기죠. 무턱대고 약점을 찌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 안에 이미 존재하는 선한 잠재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뒤에 그 다음에 교정에 들어간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난 감성지능이네요.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인정받고 있다고 확신할 때 방어기제를 늘리잖아요.
맞아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서로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한 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성숙도를 향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극도로 섬세한 소통의 기술, 그 외교관에 버금가는 감성지능을 발휘해야만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다루고 있던 문제가 그만큼 폭발력이 강한 뇌관이었기 때문이겠죠?
네, 그 배경을 보면 완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로마 교회가 처해 있던 사회학적 맥락이 핵심인데요.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깊게 패인 골짜기,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정말 위험하고 혁신적인 사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서로를 불결하게 여기고 경멸해온 두 집단을 말이죠?
네, 그 두 집단을 한 식탁에 앉히는 작업이었습니다. 여기서 키너 박사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사회적 원리를 도출하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거대한 신적 장벽조차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버리셨다면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문화적, 인종적 장벽들은 얼마나 더 철저하게 무너져야 마땅하겠냐는 거죠.
아, 그 논리는 진짜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좀 현실적인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인간의 부족주의는 사실 너무나 본능적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본능적이죠.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편견의 벽을 허문다는 게 비유하자면 건물의 뼈대를 지탱하고 있는 내력벽을 함부로 허무는 것과 같거든요. 설계도면상으로는 내력벽을 트고 공간을 넓게 쓰는 게 참 아름다워 보이겠죠?
네, 이상적으로는요.
하지만 막상 평범한 사람들이 망치를 들고 그 기둥을 부수려 하면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내 삶의 기반이 붕괴될 것 같은 극도의 공포를 느끼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에서 정치 성향이 다르거나 세대가 전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막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하실 텐데 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작업을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낼 수 있다는 건가요?
그 내력벽을 허물 때 발생하는 공포와 마찰음, 이거 절대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진짜 뼈저리게 현실적이죠. 키너 박사 본인이 그 벽의 정면으로 부딪히며 겪었던 깊고 충격적인 개인적 경험들을 이 강의에서 공유하는데요.
어떤 경험들이었죠?
젊은 시절 그가 미국 남부 듀크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싼 숙소를 찾던 그에게 한 백인 호텔 직원이 근처 흑인 거주 지역을 가리키면서 저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와, 엄청난 인종차별적 경고네요.
네, 사회가 세워놓은 인종차별이라는 내력벽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지는 셈이었죠. 하지만 키너 박사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벽 너머로 들어갔습니다.
진짜요? 용기가 대단한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히려 한 흑인 할머니에게 식사를 대접받고 그분들의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게 돼요. 수백 년 동안 노예제도와 차별이라는 상처를 겪어온 그 흑인 교회의 영성 안에서 키너 박사 본인이 안고 있던 상처들이 치유받는 기이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와, 경고와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얻었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 아더의 이야기도 들려주는데요. 대학교 첫 수업 날 백인 교수가 아들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수업을 절대 통과할 수 없으니 당장 포기해라.
헐, 대학교 첫날이에요.
네, 학생의 지적 능력이나 태도가 아니라 오직 피부색이라는 편견의 렌즈로만 그를 재단한 폭력이었죠.
그야말로 혐오의 벽에 갇힌 폭언인데. 그럼 아더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싸웠나요?
아니요, 아더는 분노로 맞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백인 교수에게서 A학점을 받아내면서
와, A학점요?
네, 교수가 쳐놓은 편견의 벽을 실력과 인내로 박살 내버린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키노 박사 본인에게 찾아온 위기는 훨씬 더 내면적이고 깊은 곳에서 터졌거든요.
본인의 위기요? 어떤 위기였죠?
그가 말콤 X의 글과 과거 노예 제도의 참상들을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같은 피부색을 가진 백인들이 저지른 악행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맙니다.
아, 내가 속한 집단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군요.
네. 수치심이 너무 거대해진 나머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하얀 피부를 혐오하게 될 뻔할 정도로 지독한 자기 혐오에 빠지게 돼요. 당시 백인은 악마라고 규정했던 말콤 X의 초창기 주장에 깊이 동화될 정도였죠.
와, 그 존재론적인 죄책감에서 오는 끔찍한 자기 파괴적인 생각인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까?
놀랍게도 그를 구출한 건 매주 출석하던 흑인 교회의 강단에서 흘러나온 메시지였습니다. 그 흑인 목사님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 모두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진리를 끊임없이 선포하셨거든요.
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 그리고 키너 박사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묵상하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마귀의 자식, 즉 극도로 이기적이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영적 현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특정 인종 집단이 악마인 게 아니라 피부색과 상관없이 우리 내면의 이기심이 뭉쳐질 때 폭력이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문제의 뿌리가 겉으로 드러난 다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질병에 있다는 통찰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미국의 흑백 갈등이라는 특정 지역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겠습니다.
당연하죠. 자료에서도 이 부족주의 장벽이 얼마나 글로벌한 현상인지 여러 예시를 드는데요. 나이지리아의 이그보족과 요로바족 간의 끔찍한 민족 갈등, 또 키너 박사의 아내 에이딘이 프랑스에서 단지 아프리카계 흑인이라는 이유로 구직에서 차별당했던 일.
아, 사모님이 직접 겪으신 일이군요.
네. 그리고 그녀가 콩고 내전에서 겪어야 했던 난민 생활의 상흔까지 언급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제시한 복음의 원리는 그 깊은 피의 계곡 위로 화해의 다리를 놓을 것을 요구하죠.
진짜 쉽지 않은 요구인데요. 성공 사례가 있나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국의 영적 지도자 워치만 니가 보여준 행동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침략국인 일본의 구나발의 중국 대륙이 짓밟히고 있던 그때 그는 공개 집회에서 일본인 그리스도인과 끌어안으며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그 당시에 그게 가능했다고요? 국가 간의 거대한 적대감이라는 내력벽을 무너뜨린 거네요.
네, 신앙의 힘으로 무너뜨린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미국 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 그리스도인들 간의 정치적 차이를 뛰어넘는 연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뭐 정치적으로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를 논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출처 자료의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자면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가 세속적인 분열을 압도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와 연대, 그게 대전제인 거죠.
여기까지 듣고 나니 저희가 논리적인 현대인의 시각에서 가장 소화하기 힘든 부분으로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솔직히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질게요.
네, 해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그 굳건한 혐오와 분열의 내력벽을 허무는 게 과연 인간의 도덕적인 결단이나 세련된 소통 기술만으로 가능할까요? 바울이 이 거대한 장벽들을 깰 수 있었던 이면에는 사실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강력한 힘이 동반되었잖아요.
네, 바울이 로마서에서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명확히 자랑하죠.
맞아요. 합리적인 현대인들이 2000년 전에 이 극적인 기적 이야기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게 바울의 말처럼 오직 새로운 땅을 개척할 때만 일어나는 특수한 도구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새로운 복음의 경계를 허물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 논리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 전도라는 미개척지에서 왜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에 기대해야 했는지 이해해야 해요.
아, 이방인들의 세계관 때문인가요?
네, 고대 세계에서 이방인들이 수천 년간 믿어온 다신교적 전통은 말이나 논리로 깰 수 있는 얇은 유리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대한 콘크리트 벙커였죠. 기적은 바로 그 벙커를 단숨에 뚫고 들어가는 철거 장비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런 표적이 모세의 출애굽 역사를 연상시키거든요.
아,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탄이군요. 기적이 일종의 필수적인 철거 장비였다. 그렇다면 현대에는 어떨까요?
이런 기적이 고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일대의 역사학자 램지 맥멀리는 4세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퍼진 결정적 원인이 뛰어난 교리가 아니라 치유와 축사였다고 결론 내립니다. 더 놀라운 건 탈보신학교 JP 모얼랜드의 최근 데이터인데요.
최근 총계도 있나요?
네. 최근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교회 성장의 무려 70%가 치유 경험 때문이라는 압도적인 통계를 제시합니다.
와, 70%나요? 합리적한 현대사회에서도 머리로 믿는 걸 넘어 몸으로 경험하는 게 거대한 장벽을 부수고 있다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사례들이 출처에 나오나요?
아주 충격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먼저 수리남의 더글라스 노우드 목사 이야기인데요. 그곳에 평생 팔이 마비된 채 살아온 지역의 한 노인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 노인이 기독교의 신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려고 집회에 찾아왔습니다.
아예 비웃으려고 작정하고 온 거네요.
네. 그런데 그가 입을 열어 조롱하려는 찰나, 평생 굳어있던 그의 팔이 하늘 위로 번쩍 솟아오르며 즉시 낫게 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헐, 조롱하러 왔다가 자기 병이 나아버렸네요.
네, 이 사건 하나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개종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중국의 워치머니와 존성사역 때도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이방 사제들이 주관하는 축제일에는 절대 비가 오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비가 안 온다는 전통이요?
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전통을 깨고 바로 그날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와, 날씨로 정면 승부를 건 거네요. 진짜 기상청도 틀리는데 이건 완전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비 안 오면 어떡하려고요?
근데 결과는 기독교인들의 기도대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당황한 사제들이 축제 날짜를 극히 바꿨는데 바뀐 그날에도 폭우가 쏟아져서 사제들의 신상들이 전부 부서지고 결국 마을 전체가 개종하게 되죠.
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실사판이네요. 방금 비가 내린 기적이었는데 서아프리카에서는 반대 상황도 있었다면서요?
네, 에마누엘 에톱슨 박사의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기독교 신앙이 전무한 마을에 교회를 짓고 있는데 우기가 시작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아버지가 홧김에 내 집 지붕을 다 덮을 때까지 이 마을에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홧김에요? 와, 큰일 났네요.
본인도 놀라서 필사적으로 기도했는데 정확히 4일 동안 주변 지역에는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딱 그 마을에만 맑은 하늘이 유지되었습니다.
국지성 호우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네요.
그 4일이 끝나고 마을에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즉 표적과 기사는 단순한 마술쇼가 아니라 닫힌 세계관을 박살내고 복음이 들어갈 틈을 만드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 지점에서 바울의 사역이 향했던 궁극적인 목적지가 확 선명해집니다. 그 강력한 기적이 동반됐던 대회는 다 지리적, 역사적 타겟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남의 터위에는 건축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었죠.
네, 이미 누군가 복음을 전한 곳은 미련 없이 피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마치 실리콘밸리의 극단적인 벤처 캐피탈리스트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안정적인 대기업, 그러니까 남의 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위험한 미개척 시장에 모든 걸 거는 벤처 창업가의 마인드잖아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창업가의 시선이 향했던 궁극적인 시장이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일루리곤, 현재의 발칸반도까지 복음을 전했고 당시 고대 세계관에서 서쪽의 땅끝으로 여겨졌던 곳이 스페인이었거든요.
남쪽은 아프리카, 동쪽은 인도나 중국이었다면 서쪽 끝이 스페인이었군요. 바울은 진짜 포장도로 걷는 걸 거부했네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로서 덧붙이자면 키너 박사는 바울의 이 긴급한 마음을 현대사회와 아주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해 먼저 가셨던 방식과 비교하면서 말이죠.
현대사회랑 어떻게 대조하죠?
오늘날 우리는 오락이나 미디어, 뭐 넷플릭스 같은 데 엄청난 시간을 쏟잖아요. 반면에 정작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수십억 명의 인구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합니다. 대위임력을 성취하려는 바울의 다급한 심장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아, 뼈 때리는 지적이네요. 이미 잘 지어진 교회 건물 안에서 자리 다툼하는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긴 여정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현실로 한번 쫙 연결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희망의 의미에서 시작해서 부드럽고 지혜로운 소통법인 EQ를 무기로 극심한 장벽을 허물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결합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개척지로 거침없이 나아갔던 바울의 청사진을 추적해봤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허물어야 할 편견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미 지어진 편안한 남의 터위에 안주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개척지를 찾고 있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바울의 시대에는 지리적인 스페인이 땅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연결 시대인 오늘날, 진정한 땅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제 지도를 펴놓고 지리적인 국경을 찾는 건 무의미하겠죠?
맞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닐지 모릅니다. 알고리즘과 확증 편향으로 완전히 단절된 디지털 공간의 반대편, 혹은 우리와 정치적, 이념적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다가가서 허물어야 할 현대판 스페인이 아닐까요?
와, 확 와닿네요. 어쩌면 공간의 제약은 사라졌어도 심리적인 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날카로운 통찰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자신만의 현대판 스페인은 어디인지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